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맛있게 책먹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오늘은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저자이신 명지대학교 사학과의 한명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숙명이 조선시대 국제관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아픈 역사를 좀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사로 꼽히는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왜 일어났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서 그 역사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교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재밌게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쿡 찌르면 톡 나오고 쿡 찌르면 톡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말씀이 너무 슬슬 나오셔가지고 네, 네. 예, 계속 아,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 역사 중에서 왜 유독 조선시대 외교사랑 전쟁사 연구에 왜 이렇게 연구하시는 거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예, 일부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역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단히 안 좋은 지정학적 조건에 있고 네. 이 조건은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 미래를 제대로 개척해 나가려면 이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어떤 비전이나 전망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건 역시 외교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역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어떤 사랑이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상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생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니까 네. 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인간 내면의 본질이 아주 적나라하게 맞습니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면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셈이죠.
네. 네. 그 전쟁사를 뭐 제가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병자호란을 쭉 훑어보면서 아, 전쟁사를 보면은요,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시는 이런 전철은 밟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다루고 있는 책도 역시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그 여러 책 중에서 한 권입니다. 역사평설, 병자호란 1, 2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그런 의미에서 펴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제가 병자호란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 2007년하고 8년에 이제 모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원고지 한 25매씩 2년간 연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작업이었는데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와중에 어떤 인간 군상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또 이것이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단행본으로 묶인 게 말씀하신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80여 년 전 병자호란의 역사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선 임진왜란이 병자호란의 씨앗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데요.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에 나서면서 자신의 궁극적인 정복 목표는 명나라다. 따라서 이제 명나라는 이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진왜란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영토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선에 참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참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결과가 바로 이 만주 지역, 요동 지역에서 명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들의 동향입니다. 즉 건주 여진의 우두머리였던 누르하치란 인물이
네.
그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급속하게 세력을 키워서 이 왜란이 끝났을 무렵이 되면 명나라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네.
1616년에 후금이라는 독립국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네.
따라서 이제 조선은 명이냐 후금이냐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선택의 기로로 내몰렸기 때문에
네.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임진왜란을 겪을 때부터 조선은 이미 그 병자호란을 겪을 그 싹을 그 안고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렵디 어려운 그 선택지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원래 임진왜란 이전에도 왜적들이 정말 자주 출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려 말이었던 그 1380년대부터
네.
이제 왜구라고 하는 일본 해적들의 침략과 약탈이 고려에게 굉장한 그 고질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직후에도 계속되니까 이제 조선은 이 왜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1419년에 왜 세종 즉위년입니다.
네.
그 병력을 동원해서 대마도 이 쓰시마를 직접 정벌해서 그 왜구의 근거지를 태워버리는 강경책을 쓴 적도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강경책만으로는 이 왜구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조선은 이 일본과 왜구들에 대해서 어떤 온건책 내지는 회유책을 쓰게 됩니다.
그 회유책이라고 하면 뭐 잘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집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조선이 식량과 의복과 주택을 제공하고 또 심지어는 이 조선 영토 내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벼슬까지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들 조선 땅에 와서 살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회유책이 본격화된 다음부터 이 대마도 내부에서는 이 조선을 이른바 낙토, 좀 심하게 말하면 유토피아로 여겨서 이 조선에서 허용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몰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삼포라고
네.
부산,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웅천 이런 지역에 와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곤 했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왜구를 막으려고 이런 어떤 회유책을 썼는데
네.
이것이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회유책을 쓸 만큼 뒷받침이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네.
이제 거기에 버거움을 느끼게 되면 다시 통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조선의 어떤 회유책에 입맛이 들고 길들여졌던 일본 사람들은 반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이제 16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삼포회란을 포함해서 일본인들의 폭동과 난동으로 일어나면서
네.
다시 이제 조일 관계가 격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 당근과 채찍으로도 어떻게
안 되는.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건 명나라와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 일본이 조선에 이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가 부산에 상륙해 명나라로 들어갈 테니 너희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길을 안내하거나 그게 싫으면 우리 군대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이라도 터라. 이렇게 이걸 정명가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명을 정복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아.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다가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까 니들이 요즘으로 치면 가이드 노트를 해라.
아.
이런 아주 노골적인 주장을 폈는데
네.
그걸 살짝 대마도가 바꿔서 그게 싫으면 길이라도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가도 임명이나 이 정명 가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이유를 뭐 우선 꼽자면은 자신들의 땅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를 그냥 전쟁터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 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특정 강대국이 어떤 특정한 약소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 아무래도 거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치면서 최종 공격 목표가 명나라라고 공언을 했고 또 실제로 조선이 초전에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조선 국왕이 의주까지 피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평양선까지 올라오니까
네.
명나라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 강력한 일본군이 만주라는 지역으로 들어오면 이 만주는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 끝없이 펼쳐진 평원지대입니다. 평원지대에서 일본군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네.
저들이 궁극적인 공격 목표를 명나라 우리라고 정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에 나가서 일본군하고 상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 우선 조선은 나라는 작지만 이 전 국토의 7할 이상이 산악지역이니까 네. 그 만주라는 평원지대보다는 이 조선이라는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상대하는 것이 이 병력이라든가 이 재정면에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네.
자, 이런 자신들의 필요성 때문에 즉 자기 본토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참전하면서도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명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일본군하고 맞서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국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를 거두기는 합니다만 엄청난 상흔들을 남기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남긴 교훈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조선이 뭐 침략한 일본의 히데요시를 가장 크게 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조선 역시 그 일본의 조선 침략이 공언되고 있을 무렵에 이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동향 파악에 상당히 그 크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반성을 해야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역시 조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명군이 조선에 들어와서 그 1593년 1월 평양전투에서 명군이 승리하면서 이 전쟁이 역전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 명군의 참전은 조선에게 상당히 그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평양전투가 벌어진 지 불과 몇 주 뒤에 요 서울 북쪽에 파주의 벽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벽제에서 벌어진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이 일본군을 얕보고 덤비다가 참패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우리가 보통 벽제관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이 패한 다음에 이 명정군은 어떤 입장으로 돌변하냐 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겠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이끌어내고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고 명군이 주둔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입장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사실상 히데요시가 죽는 1598년까지 지속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네.
다만 저 남해안 지역으로 물러나서 울산에서 저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 지역에 성을 쌓고 버티고 있고 또 명군 또한 일본군은 견제는 하는데 그들하고 직접적인 교전은 회피하면서 이렇게 주둔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
이제 조선은 궁극적으로 일본과 명이라는 두 강대국 군대의 점령 아래 놓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와중에서 죽어나는 거는 조선의 일반 백성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조선은 결국 돕겠다고 들어온 명군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네.
몰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는 이런 상황을 다시는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단히 기민하게 바깥을 파악을 하고 또 대단히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징비의 정신이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사실은 별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면은 정말 상식적인 외교 정책조차도 수행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임진왜란이 씨앗이 돼서 일어난 병자호란 이야기 퀴즈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군대가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너희들이 앞잡이가 되어 길을 안내하거나 그게 싫으면 우리 군대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이라도 빌려달라. 자, 퀴즈 드립니다. 중국 명나라를 치는데 필요한 길을 내어달라라고 한 일본의 이 요구를 내자로 줄여 표현한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공명정대, 2번 정명가도.
네, 정답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한명기 교수의 저서 역사평설 병자호란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섬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저자이신 한명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나눈 내용 중에서요. 선조의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계속 목에 계속 걸립니다. 임진왜란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명나라 군대 덕이다. 이렇게 선조가 자기 공을 내세우며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이후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분위기가 되어버렸겠어요.
예, 그 어떤 나라든지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시상하는 농공 행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1601년에 선조는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농공 행상을 신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이양복을 비롯한 신하들이 누구차 회의를 통해서
네.
그 왜란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고 논의를 하는데
네.
이제 그 논의에서 나온 결론은 대충 이런 거였죠. 이순신처럼 일본군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던 이 승전에 있던 무장들을 당연히 으뜸 공신으로 해야 된다.
네.
바로 이런 입장을 선조에게 전달을 했는데
네.
이제 선조는 놀랍게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 이제 네. 이항복을 비롯한 신하들은 왕은 도대체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하.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분 전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해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이제 선조가 이때 했던 얘기가 그 선조실록이나 각종 기록에 남아있죠.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명나라 군대 덕분이다.
네. 와서 그냥 주둔만 하고 있었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 장수들은 적장의 머리 하나를 제대로 뵌 사람도 없고 적진
참.
하나를 제대로 함락시킨 사람도 없다. 그저 명군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적의 잔병 몇몇의 머리를 얻었을 뿐이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평가를 그런데 했을까요?
그런데 이순신, 네. 원균, 권율은 조금 봐줄 만하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명군이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내가 의주까지 피난했기 때문이고 나를 따라온 신하들이 명나라에 가서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짧은 멘트를 남깁니다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겠는데.
예, 이 멘트 속에는 굉장히 그 복잡한 이 정치적 복선들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벽제전투 패전 이후로 명나라는 일본하고 싸움을 사실상 포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명군 덕분에 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선조에겐 과연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런 거죠. 자, 선조는 왜란 초반에 의주까지 피난 간 거 말고는
네.
이렇다 할 역할을 못했으니까
네.
그 와중에 자신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네,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
이순신, 뭐 곽재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그 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신하들이 공을 세운 것이 반갑긴 하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신하들의 존재는 높이 평가하는데 최고 통치자인 나라는 존재는 망각하면 어떨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그 조바심을 갖게 된 것이고 바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순신을 나중에 죽이려고 했고 또 결국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치욕을 안겼죠. 그리고 곽재우는 의병장으로서 대단히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신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광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수님 이 책 이 부분 읽으면서요. 선조를 조금 뒤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사 사상 역대급 최강 신화의 라인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군엔 이순신이 있었고 육군엔 권율, 정치는 유성룡이 이때 또 있었더라고요. 배수해진 신립, 진주대첩 김시민, 의병장 곽재우, 사면대사 조헌, 고경명, 심지어 전란 중에 주치의였던 사람은 줄을 서시오 허준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최강 신화 라인업을 두고도 이렇게 외란으로 아.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에 본인이 이렇게 좀 앞서
드러나고 싶었던 거죠.
섰더라면 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앞서 1부에서는 광해군을 탁월한 외교 정책을 펼친 군주라고 하셨는데 하지만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지는 해잖아요. 그 명나라에 대해서 친명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죠.
예, 광해군의 그 내정상의 문제 때문에 네.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이 새로 등장한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냐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인조 정권은 사람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자,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명의 입장을 한번 보면 어쨌든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네. 그 명나라의 이런저런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그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새롭게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명나라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겠죠. 이 새로 등장한 조선의 새 임금은 전임자였던 광해군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그 후금 정책에 대단히 고분고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고 네. 또 실제 정책 자체가 그런 조선을 잘 길들여서 네. 그 광해군에게 관철시키지 못했던 조선을 이 후금과 싸움 붙이는 정책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그 이의제의 정책. 네, 그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네.
병자호란 요 책에 인간의 탐욕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얘네들 주둔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었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 네.
특히 후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가도로 파견 나온 명나라의 모문룡이란 인물이 많이 굉장히 많이 심하더라고요. 쓰신 걸 보니까 조선의 절대 갑 밀수왕초. 해외 천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이 모문룡이라는 사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요? 요 사람이 한 거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문룡이라는 인물은 명나라의 한 중간급 되는 군인 장교였는데 그 요동 지역이 후금에게 완전히 넘어간 다음에 이 1621년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의 그 철산이라고 평안도에 오늘날 그 북한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죠. 그 앞바다에 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가도라는 섬으로 1622년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표방을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바로 명나라가 후금에게 빼앗긴 만주 땅을 수복하겠다. 그런데 당시 모문룡이 있던 가도는 명 본토로부터 바다 때문에 이 격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군량이나 군수 물자를 제대로 보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이제 모문룡이나 명나라 정부는 이 모문룡에게 소요되는 각종 군수 물자를 이 조선에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광해군은 사실상 그걸 거부했어요. 이 모문룡이란 인물이 요동을 수복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럴 만한 자질도 안 된다라고 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를 찬밥 취급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새롭게 조선에서 왕이 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과 명의 특수관계로 보면 조선에서 새로 왕이 된 사람은 명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는 인조 네가 반정, 찬탈과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다. 따라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네가 정통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승인을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승인을 해주는 대가로 모문룡에 대한 군수 물자나 지원을 네가 전폭적으로 다 맡아라.
네.
그래서 바로 이 모문룡 지원을 빌미로 인조를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조건을 건 거죠.
네. 그래서 막 조선이 허리가 휘청휘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새로 등장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명예 책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명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문용 진영에다가 공급하는 군량이나 군수 물자가 거의 조선 예산의 한 몇 분의 몇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네. 아주 심각한 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네.
모문용이라는 인물은 가도라는 섬에 이제 제가 책에는 퍼질러 앉아라는 네, 네. 표현을 썼는데 그야말로 퍼질러 앉아가지고 이 후금에 대한 공격 의도는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로
네.
이제 각종 물자를 챙기거나 이제 조선에서 이런저런 그 뇌물이나 이런 걸 받아내거나
네.
또 명 본토에서 군량이나 군수 물자로 지급되는 물자를 착복하거나 또 주변을 지나는 상선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역시 착복하거나 하면서 네. 이제 자기 배만 불리게 되니까 밀수왕초이자 이른바 국제 사기꾼이라고 진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 조금 있으면 망하는 건데 명의 그 인가를 꼭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 건가 조금 더 버텨보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부탁드릴까요?
예, 그 모문용을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의 광해군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친명적인 색채가 강해진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모문용이라는 인물이 사기꾼이었는 건 분명한데 당시 한창 떠오르고 있던 후금의 입장에서는 그 모문용이 자리 잡고 있는 가도라는 곳이 압록강에서 굉장히 가깝고
네.
또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이 모문용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너희들이 우리랑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그 모문용에 대한 지원을 끊어라. 근데 이런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또 그리고 이제 조선이 그 1623년 인조반정 이후로 그 광해군대하고는 틀리게 훨씬 친명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 조선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을 드러냅니다. 특히 그 1627년경이 되면 후금 내부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이 식량이 대단히 부족해가지고 그 후금 측 기록에 보면 뭐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었다고 할 정도로 참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
이제 후금은 조선에다가 식량 무역을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조반정을 통해서 친명적인 그 슬로건을 확실하게 내걸었던 조선 정부는 그 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후금의 요구를 거부하죠.
네.
그러자 이 1627년에 그야말로 굶어 죽기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던 후금은 모문용도 치고
네.
또 조선도 길들여서 식량 무역을 얻어내겠다는 목적으로 침략을 감행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묘호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묘호란 당시에 조선은 사실 후금군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인조 정부가 잘 아시는 그 강화도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후금이 아직 해군이 없었습니다. 해군이 네. 없으니까 이 강화도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금 측은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강화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 경상도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조선 팔도를 유린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협박을 하게 되니까
네.
조선하고 후금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즉 후금군이 철수하면 그 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식량 무역을 허용하고 조선이 1년에 약 그 면포로 쳐서 15,000필 정도의 그 세패를 바치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 나라 사이에 평화 협상이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묘 화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네.
그 정묘화약의 성격이 뭐냐면 조선은 후금을 형으로 대접하고 이제 후금은 조선을 아우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형제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이 이렇게 후금하고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조선은 이미 조선 초부터 명나라하고는 군신관계라는 특수관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정묘호란이 끝난 다음부터 조선은 대외적으로 명의 신하이자 후금의 아우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명과 후금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놓이게 된 조선은 어떤 외교 정책을 취했냐. 상식적으로 볼 때 명에게도 잘 지내고
네.
후금과도 잘 지내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끼어있는 약소국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복수의 강대국 모두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강대국끼리 갈등을 벌이거나
네.
싸우게 될 경우죠. 왜 제가 아까 모두의 사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네.
그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미국 중국이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지만
네.
만약에 둘이 갈등을 벌이거나 뭐 시화계의 경우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을 이제 1627년부터 한 10년 동안 조선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네. 그 후금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살기로 막 내려와 갖고 정묘호란이 있었고 그때는 해군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도로 도피해서 그래도 쪽 뭐 살아남았습니다만 그 나중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예, 병자호란에 대한 말씀까지 해 주세요.
예. 자, 이 당시 후금의 인구는 요즘 학자들에게 따르면 대충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여진족 인구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반면 명나라는 이미 한족 인구가 한 1억 5천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국은 인구 비율로 놓고 보면 거의 100대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가 정묘란 이후 후금하고의 싸움에서 연전연패하거든요. 거꾸로 후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속 명나라에게 연전연승하니까
네.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조선 놈들 이상한 놈들이다. 우리가 명나라보다 훨씬 센데 우리는 여전히 형으로 대접하고 우리보다 훨씬 약한 명나라는 임금으로 대접한다. 우리도 조선으로부터 임금으로 대접받고 싶다.
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네.
만약에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조선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임금이 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웠냐 하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종의 기본적인 그 상식이었는데 이제 이 상식에 어긋나게 되면 조선은 어느 순간 명이나 후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네.
결국 그 순간이 빨리 온 거죠. 그게 이제 1636년에 그 후금이 우리는 국호 후금도 던져버리고 지금부터는 대청나라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고 통치자를 칸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 우리도 황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때 조선이 그런 후금을 인정하지 않고 명 쪽으로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였을 때
네.
바로 후금군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는 또 얼마나 참담했는지요. 뭐 국왕이 무릎을 다 꿇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예, 그 한 7년 됐습니다만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네네.
영화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 영화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1636년 12월 9일 날 압록강을 건넌 이 청나라 군대가 불과 5일 만에 600km 정도를 돌파를 해서 이 서울에 들어왔죠.
네.
당시 조선군은 이 후금군을 막을 만한 군사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그나마 이 청나라 군대를 막으라고 명령받았던 이 김자점을 비롯한 상당수 지휘관들이 싸움을 회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바람에 이 서울에 있던 백성이나 정부는 피난하거나 전쟁을 준비한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강화도로 가는 거를 포기하고
네.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남한산성은 춥고 배고픈 곳이었어요. 이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곳이 되어서 인조와 정부는 거기 들어가서 딱 47일 버티다가 지금 그 잠실의 석촌호수 부근에 삼전도라는 데 내려와서 결국 청나라 황제 홍타이시라는 인물에게 항복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세 번 큰 절을 올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그 이마를 땅바닥에다가 조아리는 이 삼배구고도라고 하는 그 치욕적인 항복의식인데요. 근데 문제는 인조는 이렇게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했지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의 모든 고통이 다 백성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후금 군대가, 저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서울을 그리고 충청도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이 서울 이북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 청군의 칼날 앞에 노출되어 버린 거고 바로 이제 그 청나라는 이 부족한 인구의 어떤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이 조선에서 이 멀쩡한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이 포로 사냥에 광분을 하죠. 그래서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바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청군에 의해서 심양까지 끌려갑니다. 이 서울에서 심양까지가 800km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천리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1637년 2월이니까 음력으로 치더라도 상당히 추울 때죠.
네.
그때 목에 밧줄이 감긴 채로 수십 명 단위로 묶인 상태로 이 600km, 800km의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뭐 제대로 된 잠자리가 주어질 리 없고 또 적절한 식사가 주어질 리 없으니까
제일 걱정인 건 신발도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또 탈출하려다가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당하고 또 탈출에 실패해서 자수하면 최악의 경우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잘리는
너무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네. 벌어집니다. 또 강화도 함락 당시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청군에게 같이 동참해 왔던 몽골 군대가 이 대학살을 자행을 해서 그 어린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는데 뭐 죽은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눈 위에서 그 막 기어다니는 죽기 직전의 아이들의 모습 같은 게 이 기록에 보면 상당히 많이 묘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민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네, 인조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의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막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부분 읽고 나서는. 그 병자호란의 결과는 정말 참담했는데요. 국왕이 무릎을 꿇었고 이렇게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다치고 붙잡혀서 끌려갔죠.
네, 특히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때에 비해서 이제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쓰신 책 첫머리에 보면 마치 소설 속 주인공 같은 한 인물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려볼게요. 1675년 봄, 만주벌판을 달려온 한 사내가 압력강의 중강에 도착했다. 사내의 이름은 안단. 청나라를 탈출하여 조선으로 향하던 도망자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636년 안단은 청군에게 붙잡혀 심양으로 끌려가 노비가 된다. 그리고 1644년 청이 북경을 차지하자 자신의 주인을 따라 그곳으로 이주한다. 1674년 오매불망 고국으로 귀환을 열망하던 안단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주인이 북경을 비웠던 것이다. 1673년 오삼계 등이 반란을 일으켜 강남이 혼란에 빠지자 안단의 주인은 진압군으로 차출되어 강남으로 떠나게 되었다. 주인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안단은 탈출을 감행한다. 물경 38년 만의 시도였다. 북경을 출발하여 산해관을 통과하고 심양을 거쳐 만주벌판까지 무사히 가로질렀다. 탈출의 성공을 눈앞에 둔 안단은 의주의 조선 관리들에게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 행운은 안단을 외면한다. 공교롭게도 의주에는 마침 청나라 칙사들이 입국해 있었다. 의주 부윤 조성보는 안단의 사연을 칙사들에게 알렸고 칙사들은 안단을 묶어 봉황성으로 압송해버린다. 참으로 허망한 결말이었다. 끌려가면서 안단은 절규한다. 고국을 그리는 정이 늙을수록 더욱 간절한데 왜 나를 죽을 곳으로 내모느냐. 결국엔 엄청 가서 도망갔는데
네.
결국엔 다시 잡혔어요.
아니 너무 야속한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그러네요. 같은 민족끼리 의주비운 조성보님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묻고 싶어요.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한명기 교수와 함께 역사평설 병자호란 만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미 씨가 이렇게 막 가슴에 와닿게 읽어주셨는데요. 네. 고국을 그리는 정이 늙을수록 더욱 간절한데 왜 나를 죽을 곳으로 내모느냐 안단의 외침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38년 만에 돌아오는 거면 분명히 머리가 허해졌을 네. 텐데 어떻게 뿌리쳤을까? 좀 야속하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조성보라고 하는 의주부윤이라는 인물은 네. 혹시라도 청나라에서 이 도망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문책을 할까 봐 저 안단을 묶어 보냈습니다만 사실 우리 역사에는 이후에도 네.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격동에 휘말려 가지고 온몸으로 그 무게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최근에 예를 들면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됐다가 네. 이제 소련군에게 일본군이 항복했을 때 그 일본군과 함께 도매금으로 저 소련군에게 끌려가서 이 시베리아에서 이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사실 이 안단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참혹한 전쟁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걸까요? 아, 속상합니다. 물론 전쟁을 일으켰던 가해자 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아, 하지만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이 우리 인조 있잖아요. 자신의 위치는 잘 유지를 했겠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사리사욕만 채우고 책임을 회피했던 이 신하들도 굉장히 원망스럽던데 교수님 누구를 원망해볼까요?
그 광해군이 내정에서 많은 실수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인조반정은 분명 일어날 때까지는 상당한 정당성이 있는 정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인조나 그를 왕자리에 올렸던 공신들이 보인 행태는
네.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그 광해군 정권의 그 부정부패를 자행했던 관리들을 소리 높여서 비난했지만
네.
곧 자신들도 권력을 잡고 나서
똑같아요.
비슷한
네, 다를 게 없어요.
과오를 네.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역시 광해군은 오랑캐와 화친해서 명나라를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질타하면서
네.
그 후금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네.
곧 모문용에게 코가 꿰어가지고
네.
엄청난 사회경제적 부담을 떠안았고
네.
그 사회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실은 이 군사력을 제대로 확충시킬 만한 이 경제적 여유도 갖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 권력 잡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괄이라는 인물이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선시대 반란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이 한양을 점령했던 네. 게 이괄 반란이었어요. 뭐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네네. 그 인조 정권은 이괄 반란을 겪으면서 사실상 개혁이라든가 이 국가를 개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접게 된 게 아니냐. 즉 어렵게 잡은 권력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뻔하다가 다시 어렵게 되찾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모든 목표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게 되고
네.
그 와중에 정권 안보는 지켰지만
네.
결국 더 큰 국가 안보는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정권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던 인조 반정 세력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그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병자호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의 위치가 즉 지정학적 상황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 둘러싼 강대국 내부에서 힘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여파나 불똥이 한반도로 밀려오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대단히 기민하게 그 주변 열강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준비 없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물론 침략한 당사자가 제일 나쁜 놈들이지만 그 인조정권은 사실은 1633년 무렵이 되면 최악의 경우 청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왜 정묘란 당시에 인조정권이 재빨리 강화도로 피신해서 위기를 넘겼다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는 이 후금이 해군이 없다고 말씀을 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정묘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인조정권은 어떤 생각, 고정관념에 빠졌냐 하면 최악의 경우 이 청군이 쳐들어오면 다시 강화도로 들어가면 항전에서 버틸 수 있다.
참 순진한 생각 네,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뭐냐 하면 1633년 무렵에 이 후금, 아직까지는 청나라가 아니었죠.
네.
이 후금에서 조선에다가 배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한 이유는 당시 가도에 아직도 그 후금을 노리는 명나라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자신들이 그 조선의 배와 수군을 이용해서 가도를 치겠다라고 하는
네.
목적이었어요. 그 당연히 명나라 편에 서 있던 조선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후금하고 관계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명나라 그 산동성입니다. 당시 등주라고 불렀는데 그 산동성 등주에서 이 공유덕이라고 하는 명군 장교 출신의 인물이 명나라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이 반란이 명군 진압군에 의해서 진압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공유덕 일당은 바로 그 등주에서 수백 척의 함정에다가 해군을 싣고 바다로 나가서 이 후금 쪽으로 귀순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성공적으로 귀순하면 이제 후금이 수군, 즉 해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조선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니들도 수군을 동원해서 쟤들이 후금으로 귀순하는 것을 막아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가 시키는 대로
네.
군대를 보내서 그 공유덕 일당을 추적하는 와중에 이 후금하고 전투까지 벌여요.
네.
그러면 이제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 관계가 거의 파탄 상태에 온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
이들의 귀순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후금이 성공적으로 수군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후금이 수군을 보유했다고 하게 되면 유사시 청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 정부가 강화도로 피신해봤자 더 이상
거죠.
안전하지가
네.
않죠.
그런데 네.
문제는 당시 조선의 어떤 기록을 봐도 이 후금이 수군을 갖게 된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바꿔서 여기에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후금은 수군이 없다. 쟤들은 바다에는 대단히 약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매몰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청나라 군대가 1637년 1월 22일인가요? 이 배를 동원해서 이 조선의 왕실 가족들하고 신하들이 피신해 있던 강화도의 상륙작전까지 감행해서 이 강화도를 함락시킵니다.
네.
자, 강화도가 함락되니까 남한산성도 버티지 못하고 곧 함락당하게 되죠. 항복하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인조정권은 대단히 심각하게도 고정관념에 매몰되어서 이 사태를 몹시 안이하게 보다가
네.
결국 이 최악의 상황,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바로 이런 측면은 오늘날 우리가 한번 깊이 음미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실패를 한 거고요. 사실 전쟁사를 읽다 보면은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속상해지는 대목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눈을 감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평설 병자호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자호란을 비롯한 조선의 국제관계 이런 역사 속 사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해법 찾을 수 있는 것이겠죠 교수님.
예, 뭐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우리처럼 끼어있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11번째, 2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만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이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하면 여전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소국인데 네. 그 이들의 입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번영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어머니 통일까지 이루려고 한다면 네. 역시 대단히 전략적인 방향으로 외교나 내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병자호란을 통해서 더욱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새롭게 준비가 된 질문이 있네요. 정미 씨, 서평가로서 오늘 만난 한명기 교수님의 책 역사평설 병자호란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릴까요?
잠자리 눈을 갖지 못한 샌드위치국의 비애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360도 회전하잖아요. 잠자리 눈이.
맞아,
예, 그래서 네. 많이 많이 살펴서 국가안보 정권안보 지켰어야 했는데 네, 네. 아 인조 너무 안일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이 좀 오만했었던 것 같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런 좀 치욕적인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책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교수님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뭐 오늘 누차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빗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그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이 또 다른 파워시프트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떠오르는 중국은 힘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또 오랫동안 이 지역의 질서를 좌우했던 미국은 그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까 조바심이 넘치죠. 또 넘버2였다가 넘버3로 떨어진 일본은 초조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 남중국해, 동중국해, 뭐 집단적 자위권, 북핵 온갖 현안들이 이 한반도 주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핵심은 결국 중국의 부상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중국의 자신감, 미국의 조바심, 일본의 초조함 이게 넘치는데
네.
그러면 이 세 나라 모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한국은 뭐가 넘치냐. 제가 보기엔 헷갈림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헷갈림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나마 유지한 평화와 번영을 계속 지켜나가려면
네.
대단히 기민하게 이 주변국의 동향도 살펴야 되지만 이 전략적인 마인드를 키워야 될 것이고 또 임진왜란 이후 쭉 돌아본 것처럼 이 과거를 돌아봐서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밝히는 징비정신을
네.
잘 이 되새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역사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식과 해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잠자리 눈으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정민 씨가 알려주세요.
임진왜란 당시 명으로 가는 길을 터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네 자로 줄인 말은 정답 2번 정명가도였습니다.
네, 당첨된 분들은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한명기 교수님 그리고 남정민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다음 주에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유영만 교수와 함께 생각에 들을 깨는 문장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운과 울림을 주는 좋은 글들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EBS FM 토요 이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SG 워너비의 아리랑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